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파피아뉴기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 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인도네시아의 일부인 파푸아가 위치합니다.
만약에 파피아뉴기니 안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가파른 산을 타고 물살이 빠른 강을 건너고 열대우림을 통과해야 해요.
마을과 도시 밖에는 길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나 보네요.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나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파푸아 뉴기니는 태평양의 남쪽 호주의 위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섬의 서쪽 절반은 인도네시아 땅이고요. 동쪽 절반이 파푸아뉴기니입니다.
파푸아는 말레이어로 곱슬머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뉴기니는 1545년 처음 이 땅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기니만 연안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를 합쳐서 파푸아뉴기니라고 불리고 있어요.
파푸아뉴기니에는 1000개 이상의 종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8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옆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파푸아뉴기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간소화된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서로가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도 간소화된 영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1000개 이상의 종족이 있고 또 언어가 800개가 넘는다고 해서 사실 속으로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간소화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가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아무도 예수님을 더욱 닮기 위해 진정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 주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종족과 서로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쩌면 뭐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죠. 무엇보다도 이 파푸아뉴기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통 주술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꼭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파푸아뉴기니의 역사는 대체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가 빠르게 커지고 있답니다.
도시가 매우 빠르게 변해서 도시 계획자들은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사람들은 숙소와 물, 쓰레기 처리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향의 생활 방식을 떠나면 많은 사람이 범죄나 다른 나쁜 습관에 빠지기도 해요.
도시에서는 교회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들에는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큰 사역들이 주어져 있어요.
도시화가 되면서 얻는 장점들도 있지만 또 이런 어려운 점들도 있게 되네요.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전통 주술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전통 주술은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존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 존의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때 친구 아야코가 주의를 줬어요.
머리카락 당장 치워. 주술사가 너를 저주하는데 그 머리카락을 쓸 수도 있어.
또 다른 날 아야코와 존은 다른 부족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야코가 존에게 속삭였어요.
접시에 음식을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누군가가 정령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
존은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아야코가 정말로 겁에 질린 걸 알고 있었어요.
존이 겁에 질린 아야코에게 말했어요.
아야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해주고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훨씬 강하죠.
파푸아뉴기니의 많은 사람들은 아야코처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정말 그 작은 부분까지,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들이 하루속히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파푸아뉴기니 사람 대부분은 소지품을 망태기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요.
파푸아뉴기니의 종족 중 하나인 나박족은 이런 가방을 엘레라고 부릅니다.
나박족 사람들은 이 가방을 벽에 걸어놓고 서랍이나 찬장처럼 사용해요.
나박족 소년들은 모든 물건을 엘레에 넣어서 어깨에 걸치고 다니고 소녀들은 끈을 머리에 둘러서 엘레가 등까지 내려오게 하지요.
어머니들은 아기를 넣은 엘레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기도 해요.
이 엘레라는 것이 마치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의 보찜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네요.
네, 나박종 여자들은 엘레를 나무 껍질로 만들기도 하는데 보통은 시류카 가닥을 사용해요.
시류카는 떨기 나무 과에 긴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에요.
먼저 시류카의 녹색 표면을 긁어내기 위해서 큰 대나무에 있는 좁고 긴 구멍을 통해 시류카를 잡아당겨요.
그러고 나서 시류카 가닥이 바짝 마르도록 햇볕에 펼쳐둡니다.
시류카 가닥이 충분히 건조되면 여자들이 가닥을 굵은 실로 만들어요.
그 다음 불을 피우고 나서 차가워진 재를 허벅지에 문지르고 그 위에서 시류카 가닥을 앞뒤로 굴려 실로 만듭니다.
충분한 양의 실이 만들어지면 박쥐의 날개뼈로 만든 바늘을 사용해서 뜨개질을 해요.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방 하나를 만드는 데는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드는 가방이네요.
네, 파푸아뉴기니 국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파푸아뉴기니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오랫동안 바래왔어요.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파푸아뉴기니의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엘레로 사용하고 계세요.
네. 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는 엘레처럼 하나님은 파푸아뉴기니 그리스도인들을 이 엘레처럼 사용하고 계시네요. 성경에 이런 엘레, 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엘레와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엘레라면 항상 들고 다니는 중요한 것이어야 할 텐데 그게 뭔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이 엘레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궁금해요. 뭔가요? 네,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라면 지성서에 있는 나무 상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궤는 뭐 언약궤 뭐 이렇게 불렸어요. 법궤. 특별히 광야 시대에서는 이것을 이동할 때마다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가 아주 중요했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법궤가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법궤를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법궤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법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 이 법궤에 집어넣고 다녔어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네요.
네. 또 법궤는요, 길이가 1.1m 정도 되고요. 폭은 0.7m, 높이도 0.7m였어요. 이건 법궤의 모습과 내용물에 관한 내용이고요. 정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법궤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손에 이 가락지를 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혼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아, 북조선에도 결혼을 하면 이렇게 가락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이 남조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손에 손가락지를 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 법궤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네요.
맞아요.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손에 낀 가락지와 같이 말이죠. 다윗왕 아시죠?
네.
예, 이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자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한지 아세요?
아, 법궤를 옮겨왔어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다윗은 알았던 거죠. 이 법궤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이라는 신분 따위는 집어 던져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법궤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춥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것을 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아주 기뻐했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출애굽의 광야로 돌아와서 법궤를 만드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만드는 설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 먹으러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까 법궤의 길이가 1.1m라고 했잖아요. 두 규빗 반이면 이 길이겠네요.
또 너비와 높이는 한 규빗 반, 0.7m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증거궤, 그러니까 법궤는 먼저 조각목으로 짜게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신 길이로 상자를 짜는 건데요. 이 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인데요. 보통 뭐 45cm에서 50cm라고 볼 때 이 정도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 법궤를 만드는 이 상자의 재료인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 건가요?
맞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시딘 나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는 아니고요. 광야에서 자라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를 두르고.
성막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겉을 놋으로 씌워요. 그리고 특별히 분향단에는 겉에만 정금으로 씌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요, 지금 어떻게 하래요? 안팎을 모두 정금으로 싸라고 하십니다.
와, 다 정금으로 할 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각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마치 우리를 정금으로 둘러싸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쓸모없고 구불구불한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정금으로 덮으셔서 그것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는 곧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법궤는요, 상자였어요. 나무 상자였어요. 상자는 영어로 아크라고 불리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아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상자를 뜻할 때 아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자라고 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네.
모세가 갓난아이였을 때 애굽의 병사들을 피해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 안에다가 어린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도 결국 모세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네, 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시작에 뭐가 있었어요? 아크, 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나온 이 상자라는 단어도 아크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또 뭐 어떤 아크가 있었을까요? 어떤 상자가 있었을까요?
제가 영어 공부하다가 아크라는 단어를 본 적 있는데
네.
아크는 큰 배를 뜻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뭐 맞다면 노아의 방주도 이 상자의 의미와 같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를 발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도 똑같은 단어인 이 아크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땠었나요?
노아의 방주에서는 8명의 그 노아 가족들과 또 동물들이 구원을 얻게 됐죠.
맞아요. 노아도 모세도 이 아크 상자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법궤 이 아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역시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받는 그렇게 구원하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아크입니다. 이 약속을 언제 하셨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후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입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메게 하며.
네. 다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법궤는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왜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건데 한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이 법궤를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부적과 같이 사용하다가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전쟁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들고 나가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이 법궤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놔요. 그랬더니 이 신상이 다음날이 됐더니 이 신상이 법궤 앞에 엎어져서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블레셋은요, 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전염병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 법궤를요, 이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블레셋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보냈던 거군요.
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와 함께 누리고 싶었어요. 그 정점에는 법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억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게 돼요.
맞아요. 이때 동원된 인원이요. 3만 명이에요. 축제가 벌려진 거죠. 잔치가 벌려진 거예요. 국가적인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잔치에서 국가적인 잔치에서 갑자기 잔치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때요. 무리하지 않고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그 원인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게 넘어지지 않게 손으로 받치는 게 잘못이었을지 사실 그 되게 좋은 마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지키고 옮기려고 했을 것 같은데 뭐가 맞아요. 문제였을까요?
맞아요. 의도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죠.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다윗이 발견합니다. 읽어주세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에 모아둔 기구 돕기를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방법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법궤는 손 대는 것도 아니고 또 블레셋이 했던 것처럼 소 달구지로 끌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사람은 고핫 자손이어야 했네요.
이유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선한 의지가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편리한 방법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또 아무리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 선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십계명 돌판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처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은 모세가 깨버렸어요.
맞아요. 법궤 안에 들어간 돌판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써주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것을 법궤에 넣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법궤를 보며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들어간 물건은 만나입니다.
만나도 십계명 돌판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이 비슷한 것 같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엄청 찡얼찡얼 대면서 하나님을 네. 원망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했잖아요.
아,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법궤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른 나무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궤에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법궤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들임을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우리 두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정통 주술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신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살로메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신앙적으로 크고 어려운 일을 겪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의 과정들은 정말 복잡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지만 저는 정말 아팠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딸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소망이를 볼 때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크리스토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함께 모일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어떤 큰 천둥소리보다 크게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우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작년에 튀르키예 동북부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금도 임시 거처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 건물이 폭삭 내려앉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일어나 피해다 보니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
대만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인데 엄청난 피해를 겪은 후 대비를 잘하여 올해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지진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튀르키예 일부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 이야기로 특별히 여섯 번째 교회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겠네요. 이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군요. 지금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일상이 초토화되는데 고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어떤 장사를 해도 번창했습니다. 토지도 비옥해서 짧은 시간에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치명적인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큰 지진들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은 종교가 번창하게 되는데 빌라델비아도 그랬습니다. 제2의 아테네로 불릴 만큼 종교의 온상이었습니다.
지난번 함께 나눈 사대교회도 금 생산지로 부유한 도시여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 종교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하셨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교회의 배경과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는 지진으로 파괴된 빌라델비아를 재건해 주어 빌라델비아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잦은 지진으로 종교가 발달했고 재건을 위해 로마 제국이 막대한 재정을 들였다면 역시 황제 숭배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도시를 재건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니까 빌라델비아 시민들이 황제 숭배 신전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많아지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도시의 부와 상관없이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4대 교회가 일곱 교회 중 가장 부유한 교회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니 덮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을 바꿀 자 없고 안 된다고 하시면 어느 누구도 되게 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셨군요.
절대적인 결정권자로 등장하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부흥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은사가 차고 넘친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입니다.
벌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했고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인내하며 말씀을 신실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한순간 믿음이 뜨겁고 반짝였던 것이 아니라 한결같았군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가난한 현실에서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아까 잠시 나눈 것처럼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부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가난하게 살았죠. 둘째는 유대인들의 회유와 빈정거림과 밀고로 힘든 삶이었고 셋째는 지진으로 매우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세겹의 우겨쌈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보잘것 없었고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셨던 거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다 보니 더욱 갈급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반응했군요.
맞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실히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은 일곱 교회 중 가장 기뻐하셨고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입니다.
노년의 삶은 네 가지 고통이 찾아온다 합니다. 병고, 빈고, 고독고, 무익고, 즉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일과 역할이 없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노년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또 사회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든 여건들 속에서 더욱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10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을 회유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을 무릎을 꿇게 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지 인정하게 하고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서 제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나 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영원한 도성에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의 관습증 하나는 도시에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가 좋아하는 신전의 기둥에 새겨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영원한 도성의 기둥에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소속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진으로 늘 땅이 흔들리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도성을 약속하시고 또 가난하고 연약하여 꿈도 꿀 수 없었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했을 것 같은데 영원한 상급까지 약속하셨으니 이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연약한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열린 문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큰 칭찬과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은 튀르키예의 유명한 관광지인 파무칼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가득한 곳이고 또 천국처럼 예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봤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는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많은 역사적 유물 때문에 사시사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입니다. 그중 파무칼레는 눈처럼 새하얀 지형과 온천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눈이 아니라 눈처럼 하얀 지형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형성된 지형인가요?
온천수에 섞여있는 화산성 물질인 유황석회가 침전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도 좀 특이합니다.
온천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니 뜨거울 것 같은데 파무칼레는 그렇지 않나요?
온천수이긴 한데 물의 온도가 미지근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파무칼레 근처에 있는데요. 이 교회는 마치 파무칼레 온천수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미지근한 물 같다는 평가를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근방에 그런 온천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것을 전혀 모를 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 크게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예수님 말씀의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로 금융업이 발달했고 AD 17년과 60년에 소아시아 일대를 강타한 큰 지진이 났을 때 대다수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그 지원을 거절할 만큼 돈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원을 거절할 정도라니 얼마나 재력이 탄탄한 도시였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네요.
라오디게아는 안약 제조로 유명했고 또한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취약한 점은 물이 좋지 않고 생활 용수가 부족해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세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물은 뜨거운 온천수인데 9km 떨어진 라오디게아에 물이 공급될 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 비유는 마치 파무칼레 물처럼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의 물 공급 상태를 빗대어 비유한 것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멘은 참으로 진실하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는 나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시다는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한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창조의 일을 함께 하신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해 책망하는 것은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합당한 판단이고, 창조주의시기에 그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창조의 손길로 놀랍게 회복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잘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에 공급된 물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냉철한 이성이나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거죠. 무엇보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초청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복된 모습을 약속하시는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좀 심각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거부감과 역겨움에 토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이 많았던 4대 교회와 겹쳐지는 모습이네요. 그런 종교적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쩌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예배와 선행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실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이어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영광받지 않는 선한 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듣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예배와 종교적으로 보이는 활동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질관 무관심, 무반응이었군요.
맞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여 부자가 된 것인데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부르다 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대로 둘 순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지진 피해 지원을 거절할 만큼 부요한 지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가련하기 짝이 없고 참 가난했음을 말씀하시네요.
안약으로 유명해 의과대학까지 있을 정도로 안과 질환에 특화된 곳이었는데도 이것들로 고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음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또 부요하여 좋은 옷, 명품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영적으로 보면 벗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교회,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의 것들이 지배하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을 금을 사라 했습니다.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으셔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라오디게아의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이득이 아닌 생명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문제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면서 겉으로는 열심인 척 하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눈과 귀를 여십시오.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게 하는 심각한 상태의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나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예수님께 거부감과 역겨움을 주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예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권세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으며 잦은 지진으로 삶이 불안정했음에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고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서 제외될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살게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삼중고, 사중고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냉철한 이성이나 뜨거운 열정이 없었습니다.
많은 예배와 활동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 문 밖에 서 계셨고 교회의 행위를 보며 거부감과 역겨움에 토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 채워져 있어서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 부요함과는 달리 벌거벗고 눈먼 그들의 영적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영적인 안약을 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바르게 세우려고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모든 권세를 주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음을 알려주며 어떤 여건에서도 예수님만을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가르치십시오. 필라델비아 교회가 가난과 유대인의 핍박, 잦은 지진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기에 최후의 심판을 면제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도성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을 약속하셨음을 알려주며 연약한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왕성 활동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음을 알려주며 교회의 교회됨은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영적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삶의 중심이 자신과 세상으로 채워져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주님께 역겨움을 안겨다 주었던 교회임을 알려주며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고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